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실천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는 점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의 믿음이란 항상 신앙적인 실천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5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일종의 세상살이에 대한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7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인내하고 살 것을 가르치고, 13절 이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를 쉬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야고보서의 마지막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1절 말씀에서도 6절까지 말씀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과다한 욕심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재물 가진 것이 화가 되어서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될고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부를 소유한 것이 다 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일부 부한 사람들의 부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잘못, 사용에서의 잘못 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다, 그런 것들로 자기 부를 축적했다라는 비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과도히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일에 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그런 것들로 자기 것을 삼으면서 부를 쌓을 때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적하는 것은 5절 말씀인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가지는 과정 속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가지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도 재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를 청지기 삼으시고 이 물질을 바르고 의롭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기여하도록 맡겨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은 예로부터 재물 삼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으기가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재물 삼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모으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 맡겨주신 하나님 뜻을 잘 따라 행하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심하게 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 얻는 일에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또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재물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도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버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줄 알고 부족할 때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땀의 사람들이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실패가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 것을 가르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노력으로 육신의 고통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해서 건강은 지켰으나 마침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겠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자체를 참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 신앙의 변절이나 신앙의 상실이 오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겸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두 예를 들었는 하나는 농부의 예이고 또 하나는 욥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결실의 추수 때의 그 기쁨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인데 이 두 비가 내려서 성지 가나안 땅에서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조금 빠를 때도 있고 조금 양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비는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반드시 비가 되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 가지고 농부는 여전히 씨뿌리고 가꾸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 중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 베푸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는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우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조금 알면 욥을 연상하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 당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몸의 건강도 상하고 했을 때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변절이 오지 않기를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의 감사와 희열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지킨 것의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잃어버린 재물도 배나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가정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를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모든 면에서 선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 주신 풍성한 결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결말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중에 무엇보다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결말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영광받으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하에서는 기도 생활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면서 물론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는데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하라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와서 기름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연약함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또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을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걱정의 제목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걱정스러운 소식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연약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시기를 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권능이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인데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뜨거움이 기도의 간절함이 기도의 진실함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혹된 사람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세상 삶이란 항상 선교적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라고 지적해 줍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삶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